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 중국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방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등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한 외교가 헛된 것임이 증명된다면 미국은 향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197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40여 년이 지난 현재 경제와 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이 올해 회기에서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모건 오테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오테거스 대변인은 홍콩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법 개정은 홍콩을 매우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두 달 이상 늦게 열린 이번 대회 모든 참석자는 철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 전역에서 베이징에 모인 수천 명의 대표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미 총리는 연설에서 중국에서 4,6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시진핑 국가의 지도 아래 중요한 전략적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 총리는 특히 감세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과 고용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도 2020년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6.6%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아 미국도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유럽 조지아와의 국경 지역에 대한 비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의 통지서를 모든 당사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환자가 1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57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9만 4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512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사망자는 33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07명이 탑승한 파키스탄 항공 A320 여객기가 오늘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진나공항 인근가에 추락했습니다. 압둘 사타르 파키스탄 항공당국 대변인은 이 여객기의 추락 사실을 확인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사고기는 PK-8303편 라호르발 카라치행 A320 여객기로 99명의 승객과 8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경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미국의 경영전략 자문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맞벌이 가정 3,0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코비드19로 인해 맞벌이 가정에서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전보다 두 배나 늘어났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성은 가사와 자녀 돌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65시간, 남성은 50시간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전보다 여성은 30시간, 남성은 25시간 늘어난 건데요. 독일에서만 남성이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시간이 여성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조사 대상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하는 시간이 남성보다 3분의 1 정도 많았는데요. 맞벌이 부부 절반이 집안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장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업무 평가에 대해 걱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집에서 근무하니 눈에 띄는 집안일을 외면하기 힘들고 학교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아이 돌보기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감찰관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7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는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30mm, 황해도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1도, 신의주 13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3도에서 22도, 함흥 11도에서 18도, 청진 지역은 9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디스 피아스의 노래입니다. 장밋빛 인생, 레비앙 호스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홍콩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 대회를 치르지 못하면 아예 취소될 것이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를 나타냈군요.
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거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시간주를 방문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나서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홍콩은 많은 일을 겪었다면서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도 입장을 밝혔군요.
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치 맥코넬 상원공화당 대표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코리 가디너 상원의원 등은 일제히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홍콩의 자치를 훼손하게 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중국 정부의 더 큰 탄압은 상원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재검토하게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왜 갑자기 미국과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른 겁니까?
네, 지금 중국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입니다. 21일 중국 정치협상회의에 이어서 22일 중국 최고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도 개막했는데요. 중국 지도부가 전인대에 내놓은 안건 중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안이 들어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직접 이를 언급했다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 전인대 개막식에는 총리가 나와서 정부의 업무 보고와 함께 한 해의 청사진을 내놔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이날 업무 보고를 하면서 홍콩과 마카오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법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은 자체적으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구 양제 원칙에 따른 기본법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홍콩은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지난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됐는데요. 당시 영국과 중국은 홍콩에 대해서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기본법에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기본법과 배치하는 게 아닌가요?
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기본법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 기본법 23조에는 국가 전복이나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 대한 처벌과 함께 관련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18조에는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의 법규를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요구 등의 시위가 일국 양제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추진 움직임이 있었죠.
네, 지난 2003년에도 홍콩 정부가 기본법 23조에 근거해서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수십만 홍콩 시민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서 실패했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이번에 직접 나선 건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될까요?
네, 전인대는 통상적으로 폐막전의 표결을 통해서 이 공산당 지도부가 내놓은 안건들을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형식적인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보안법 통과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보안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며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홍콩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인대와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범민주 야권 진영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선언하면서 강력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국인민대표회의 소식 잠깐 살펴보죠. 어떤 안건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전인대에서는 특히 중국이 제시할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국방예산을 어떻게 잡을지 등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올해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아예 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약 1,780억 달러로 측정했습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또 다른 국제 조약에서 탈퇴한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21일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들에게 이를 확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약을 지키지 않아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약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조약을 만들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항공 자유화 조약이 어떤 조약인가요?
네, 미국과 러시아 등 35개 나라가 가입한 조약인데요. 회원국의 비무장 비행기가 다른 회원국의 영공에서 정찰할 수 있도록 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원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1955년에 제안했는데요. 참가국들이 1992년에 서명했고 2002년부터 발효됐습니다.
비무장 비행기가 다른 회원국 영공에서 정찰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냉전 시기에는 소련의 군사력 배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안했는데요. 냉전이 끝난 뒤에는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비 통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조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려고 도입됐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가 맺은 조약인데요. 러시아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언론에 6개월 동안 검토해 보니까 러시아가 조약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이 조약에 남아있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탈퇴 시점은 통보 후 6개월 뒤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맺었던 조약을 파기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해에도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파기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INF 파기도 러시아 탓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가 INF가 금지한 신형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했다면서 INF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문제 삼은 신형 순항 미사일이 INF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소식에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러시아가 조약을 어기지 않았고 미국의 조약 탈퇴가 회원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새 군사 분야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우주군 사령관이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미 우주사령부와 우주군 사령관인 존 레이먼드 장군이 20일 기자들에게 우주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우주군을 새로 만들었죠?
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중국 등 이 적성 국가들이 우주에서 미국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우주군을 만들었습니다. 레이먼드 우주군 사령관은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우위가 사라졌다면서 그래서 우주군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군이 창설되기 전에는 미국이 5군 체제였나요?
네, 육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안경비대 등 5군 체제였는데요. 우주군의 창설로 이제 6군 체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 새로 창설된 우주군 깃발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대회가 자칫하면 내년에도 열리지 못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현재 1년 연기된 상황인데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만약 내년에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거나 그 여파가 이어져서 정상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면 아예 올림픽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새로 연기된 일정은 언제였습니까?
네,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바흐 위원장은 20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 2개월 후에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을 맞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도쿄올림픽 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IOC 위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조직위원회가 3,000명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아베 총리에게 내년 여름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부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관중이 없이 진행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리가 희망하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또 매년 전 세계의 스포츠 일정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선수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하계 올림픽 대회가 아예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도쿄올림픽 6개월 후에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 동계올림픽 대회가 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미래 올림픽과 중복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이 같은 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런 올림픽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바흐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의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취소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올림픽 대회 연기나 취소로 인한 손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일본은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약 130억 달러를 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림픽 대회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본은 연기로 인한 비용이 20억에서 60억 달러에 달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IOC와 일본은 이 추가 비용 부담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IOC 쪽에서 수억 달러를 부담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 2차 확산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을 다시 봉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또 텍사스주 해군기지에서 테러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우편 투표 추진에 반발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2차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더라도 다시 봉쇄 조치를 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21일 미시간주 이플랜티에 있는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이 공장은 정부 요구에 따라 의료기구와 보호장비 생산시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재확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예, 봉쇄 조치 해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경제 사회 활동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하지만 섣부르게 봉쇄를 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이어졌었습니다.
재확산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인정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기준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불씨든 불꽃이든 우리는 진압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다시 나라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봉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전면적인 봉쇄는 건강한 주와 건강한 나라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제가 돌아가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불을 끄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봉쇄에 관한 실제 권한은 주정부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각 주정부가 진행 중인 봉쇄 조치들을 조속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들의 조치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죠.
예, 정상화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 주정부를 사람들이 지지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봉쇄령을 거부하고 종교 집회를 위해 교회 문을 따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영상을 봤다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이 교회도 열고 나라도 열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럼 주정부들이 봉쇄령을 풀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경제가 조만간 대단한 재기를 이뤄낼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외국에 나가 있던 제약 의료 생산 시설이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날 포드 공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크 착용 여부가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현장 방문들에서는 줄곧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논란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포드 공장 방문에 앞서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현지 방역 관련 법령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적은 서한을 대통령한테 보냈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썼죠.
예, 마스크를 쓴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긴 했는데요. 정작 공식 일정에서는 손에 마스크를 들기만 하고 직접 착용하진 않았습니다. 짙은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백악관 문장이 찍혀있는 마스크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보여줬는데요. 취재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보면 좋아할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종합 통계 짚어보죠.
네, 22일 오전 현재 확진자 수는 158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시점보다 2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중에서 사망자는 9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1,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해군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21일 오전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해군항공기지 출입로로 괴환이 차량을 돌진했습니다. 이걸 차단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는데요. 테러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인다고 연방수사국 FBI 당국자가 사건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FBI의 발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예, 이 괴한이 사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 연루자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나 구체적인 범행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관련한 제보를 기다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상황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 21일 해뜰 무렵이었던 6시 15분경에 기지 북문으로 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위병 근무를 서던 해군 병사가 차단기를 내려서 막았는데요. 범인들이 차 밖으로 나와서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대응사격과 함께 총격전이 진행됐던 건데요. 이 해군 병사 한 명이 총에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입어서 큰 부상은 피했다고 익명의 당국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FBI가 테러로 판단했다면 정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겠군요.
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테러로 이번 사건을 판단한 근거나 연계 세력에 대한 정보 등은 아직 일반에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군 항공기지 현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 말씀드린 내용 외에 별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됐고요. 예, 사건 직후 기지 일대를 봉쇄했습니다. 이 봉쇄 조치는 약 5시간 만에 해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해당 기지가 봉쇄됐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예, 기지 진입 차단 시설에 트럭을 돌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에 붙잡혀서 사법 처리됐는데요. 연방정부 재산 손괴 혐의와 도난 무기 소지 혐의 등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코퍼스 크리스티 해군 항공기지는 휴스턴 근처 멕시코만에 접해 있는데요. 1940년대 건립 이후에 80년 가까이 훈련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또 다른 해군 항공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의 범인이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다고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위탁 교육을 받던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장교 사이드 알 샴라니가 총기를 난사했었는데요. 이 사건 직후에 미 당국은 외국 테러 단체와의 관계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펜서콜라 사건 당시 피해가 어느 정도였나요?
당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범인 샴라니는 현장에서 사살됐는데요. 이후 파장이 커졌습니다. 외국 군대를 미국에서 위탁 교육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많아졌는데요. 사우디 국왕이 이 사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열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가 부재자 우편 투표 확대 절차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을 경고하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시간주는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뀌는 대표적인 경합주 중에 하나인데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짚어볼까요?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총무장관이 지난 19일 미시간주에 등록된 770만 유권자들한테 부재자 우편 투표 신청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슨 장관은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에서 오는 8월에 있을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 또 11월 3일 대통령 선거 때 주민들이 투표소에 직접 가는 대신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시간주 총무장관이 권한도 없이 이 같은 일을 했다면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또 미시간주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만 문제 삼았나요?
서부에 있는 네바다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이 네바다주가 거대한 부정선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불법적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는데요. 역시 연방자금 지원 보류를 이 네바다주에 경고했습니다.
해당 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벤슨 미시간주 총무장관은 투표 용지가 아니라 신청서를 보낸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에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소속 총무장관에 있는 아이오와, 조지아,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주도 이 같은 조치를 똑같이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민주당 소속인 스티브 시솔락 이 네바다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주를 덮친 상황에서 안전하고 법적으로 주의 선거 권한을 시행하는 데 대해 연방 자금 중단으로 위협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편 투표를 추진하는 곳이 이 두 주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인 서부의 캘리포니아주도 우편 투표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워낙에 민주당 강세가 확실하다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합주는 이야기가 좀 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미시간주의 경우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만표 차이로 승리하면서 백악관 입성의 길을 터졌던 곳인데요. 특히 미시간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도 있습니다. 이 백인 공장 노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현재 미시간에서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까지 아직도 한 5달 정도 남아있는 데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규모 유세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앞으로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공화당원들은 전국적인 우편 투표에 아주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확대를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편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위스콘신주에서는 대선 예비선거와 주 대법관 선거가 함께 치러졌었는데요. 이 주 대법관으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우편 투표를 추진한 민주당의 승리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편 투표를 하면 젊은 유권자를 비롯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 표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우편 투표가 어느 정당에 더 유리한지를 증명하는 통계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요. 전 세계는 미국 대선 때마다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미국 부통령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부통령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부통령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부통령 가운데 14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은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근에 부통령을 지낸 뒤 바로 대통령이 된 예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함께 봉직하던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에서 물리치고 대통령이 된 부통령도 있습니다. 바로 2대 존 애덤스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으로 일했던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됐던 부통령도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에런 버 부통령입니다. 버 부통령은 1804년 연방주의자로 당시에 저명한 정치인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 전 재무장관을 결투 중에 사살한 뒤에 도주했습니다. 버 부통령은 나중에 반역 혐의로 재판받기도 했습니다. 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인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남부연합군에 합류해 수도 워싱턴 DC 공략전을 이끌었던 전직 부통령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 밑에 있었던 존 브레킨리지 부통령이었습니다. 브레킨리지 전 부통령은 이후 남부연합의 전쟁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Many a tear has to fall. 그런가 하면 1925년부터 29년까지 재직한 찰스 지 노스 부통령은 All in the Games란 유명한 대중가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1861년부터 65년까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니발 햄린 부통령은 재직 당시 메인주 해양경비대에서 사병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11대 조지 미플린 댈러스 부통령의 이름은 텍사스와 오리건주에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 됐습니다. 역대 부통령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표가 반반으로 갈릴 때 결정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경우는 존 칼훈 부통령이 31번으로 가장 많았고 존 애덤스 부통령이 29번으로 뒤를 잇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부통령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부통령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데이비드 게이츠의 Goodbye Girl. 지난 날은 잊으세요. 마침내 당신이 머물 곳을 찾았으니까요. 함께 듣고 오시죠.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주요 기관 소속 감찰관들이 잇따라 해임되면서 뉴스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감찰관들에게 신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이 강요 조직 내에서 마쿠 기득권 역할을 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감찰관이라는 직책이 무엇이고 미국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기관마다 있는 감찰관실.
미국에는 주요 정부기관마다 감찰관실, OIG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감사실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소속기관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한편 갖가지 부조리나 비위를 방지하고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비리를 지적하는 내부 고발도 접수하는데요. 고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무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소속 기관장을 비롯한 상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요 연방기관 감찰관들은 소속 부처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요. 해임할 때도 대통령이 사유를 명시해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감찰관실의 역사.
OIG가 미국 연방정부기관 내에 처음 생긴 것은 40여 년 전입니다. 보건후생부가 시초였는데요. 의료복지제도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이 대규모 예산을 쓰는 사업이 많아서 부정을 감시하고 조사할 인력을 따로 확보했던 겁니다. 1976년 의회 입법을 근거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2년 뒤인 1978년 감찰관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직을 확보한 연방정부기관이 12곳에 이르게 됐는데요. 현재는 80개 가까운 숫자로 늘었습니다. 보건후생부 외에 국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법무부, 노동부, 내무부 등의 OIG가 있고요. 중앙정보국 CIA와 항공우주국 나사, 그리고 수출입은행,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독립기관들도 OIG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관들을 총괄 담당하는 정보 분야 OIG도 운영 중입니다. 이들 각 OIG의 총 책임자들을 보통 감찰관이라고 부릅니다.
잘 알려진 감찰관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뉴스의 중심에 선 감찰관들이 몇몇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마이클 호로위츠 감찰관이 대표적인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과 러시아 당국이 유착했다는 러시아 추문 때문이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대선 투표 직전에 이 문제를 수사한 것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했는데요. 호로위츠 감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FBI 수사 착수는 정당했고 정치적 편견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작년 말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 일부 실무적인 잘못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호로위츠 감찰관이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적인 수사에 책임질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청문회 증언 들으셨는데요. 당시 호로위츠 감찰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공화민주 양당이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정치적인 공방이 몇 주 동안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탄핵 사태로 이어진 감찰 업무.
감찰관의 활동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보 분야 OIG를 맡았던 마이클 애킨슨 감찰관의 사례인데요. 작년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 전화통화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 문건을 의회에 전달한 인물이 바로 애킨슨 감찰관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연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승인했는데요. 올해 초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탄핵안을 최종 부결했습니다.
He took a whistleblower report which turned out to be a fake report. It was fake. It was totally wrong. It was about my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of Ukraine.
애킨슨 감찰관이 허위 사실을 담은 문건을 의회에 전달했고 그 결과 부당한 탄핵 소추가 진행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는데요. 결국 애킨슨 감찰관을 지난달 초 해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의회에 통보하면서 더 이상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감찰관 해임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부 감찰관을 해임하면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스티브 리닉 감찰관에게 더는 신뢰가 없다고 의회에 통보했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정보위원회 측은 리닉 감찰관이 보복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닉 감찰관이 해임 직전까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비위를 조사 중이었다는 보도가 의회 소식통의 증언을 바탕으로 나왔는데요. 반려견 산책이나 세탁물 회수, 음식점 예약 같은 개인 심부름을 폼페오 장관이 국무부 직원에게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폼페오 장관의 감찰관 해임 건의를 자신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공화당 일각의 비판.
이딴 감찰관 해임에 대해 집권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닉 감찰관과 애킨슨 감찰관을 포함해 지난달부터 해임이 발표된 주요 기관 감찰관이 4명째인데요. 이처럼 감찰관 여러 명을 단기간에 해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밋 롬니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또한 해임 사유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척 그레슬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정당한 인사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소위 딥스테이트에 대해 막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막후에 숨은 기득권 세력을 뜻하는 말인데요. 해임된 감찰관들을 비롯해 현 정부 관료 조직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바로 국장은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 주요 기관 감찰관 중에 상당수가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감찰관실.
개별 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특별 감찰관실도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지난 2012년 출범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 감찰관실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3월에는 팬데믹 회복 특별감찰관실도 설치됐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구제 지원자금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스티브 리닉 국무부 감찰관이 해임 직전까지 장관 비위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무부 직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And maybe he's negotiating with Kim Jong-un, okay, about nuclear weapons, so that he'd say, please, could you walk my dog? Do you mind walking my dog? I'm talking to Kim Jong-un.
아마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무기 문제를 협상 중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보좌진에게 개를 좀 산책시켜달라고 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인데요. 중요한 업무로 바쁜 폼페오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과 가짜뉴스 매체들이 부당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에 대한 높은 신임을 재확인한 건데요.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강요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이견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대통령의 국정 추진 방향을 충실하게 뒤따르는 것으로 주요 언론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 56살인 폼페오 장관은 관료가 되기 전에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 캔자스주로 이주한 뒤 연방 하원의원으로 3선을 했는데요. 지난 2016년 공화당 내 대선주자 경선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지했지만 트럼프 후보가 확정된 뒤로는 의회 내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발탁됐는데요. 이듬해 봄, 렉스 틸러슨 전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두 번째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폼페오 장관을 가리켜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실제로 폼페오 장관은 미국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국무장관 이후에는 캔자스로 돌아가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전한 신뢰가 확인되면서 폼페오 장관의 향후 행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뉴스타를 잡기, 오늘은 미국 정부기관에서 감찰관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웰컴 백 투 시네마 잉글리시 유 가이즈. I'm your host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잉글리시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Spider-Man Far From Home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고등학생이지만 숙제보다는 세상을 구하는 일이 늘 앞섰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그는 여름을 맞아 학교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번만큼은 영웅의 역할을 뒤로하고 휴가를 즐기고 싶어합니다. 특히 이번 여행을 통해 평소 좋아하던 친구인 메리 제인과 좀 더 가까워져 보려 노력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I'm messing with you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really pretty.
And therefore I have value.
No, that's not
I'm
right.
messing with you. You look pretty too.
I'm just messing with you. Mess with something or someone means meddling with someone or something to cause trouble. Mess with someone 하면 장난치다, 짓궂게 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mess with something 할 경우에는 망가뜨리다 라는 뜻이 되겠죠? I'm just messing with him 하면 나는 그에게 장난을 치는 것 뿐이야. 또 don't mess with my hair 하면 내 머리 망가뜨리지 마, 내 머리 건드리지 마 라는 뜻이 되겠죠? 모처럼 휴가를 즐기고 싶은 스파이더맨이었지만 그 앞에 닉 퓨리가 등장해 도움을 요청하고 정체불명의 조력자 미스테리오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악당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스파이더맨은 과연 제대로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I'm messing with you.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really pretty.
Therefore, I have value.
No, that's not right.
I'm messing with you. You look pretty too.
오늘의 표현은 장난 좀 쳐봤어. I'm messing with you. 였습니다.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앤디 윌리엄스의 우리를 위한 시간, A Time for Us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when chains are torn by courage born of a love that's free. A time when dreams so long denied can flourish as we unveil the love we now must hide. A time for us at last to see a life worthwhile for you and me, and with our love through tears and thorns we will endure as we pass surely through every storm.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world, a world of shining hope for you and me. A time.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world, a world of shining hope for you and me.
.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